는 예레미야 50장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로 5절 말씀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여호와와 연합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산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이제 조금 오늘 이 통영의 사정이 그래서 좀 이렇게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예레미야 50장 본문에는 이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50장 이전에 48장 49장을 보면 이제 약 8개 나라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먼저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나라들이 이렇게 망할 것이고 이렇게 엎드려질 것이고 라고 예언을 하는데 그 8개 나라들을 다 무너뜨릴 나라가 누구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0장부터 51장은 그 정말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반대하던 그 8나라를 치리하던 입장에 있던 바벨론도 결국은 교만하여서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을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먼저 좀 얘기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100% 잘 몰라도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굳이 이스라엘 역사까지 알아야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좀 굵직한 나라들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해야지 성경 보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맨 나라가 꼭 잊을 수 없는 나라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도 출애굽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 요거는 조금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까지는 이제 통일왕국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들이 둘로 쪼개집니다. 둘로 쪼개지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남한, 북한인 것처럼 이스라엘도 둘로 쪼개집니다. 위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고 밑에 나라는 남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12지파 중에 밑에는 남유다 한 지파와 그 다음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의 일부만 그 나라를 구성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남유다라고 지었고 나머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와 그 다음에 베냐민의 일부 지파를 해서 총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름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로 이렇게 가게 됐죠. 그러다가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백몇십 년 후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이름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한 나라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당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남유다를 무너뜨린 왕이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이고요. 그때 왕 이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삼키게 됩니다. 왜 바벨론이 중요하냐면 이 바벨론의 이해가 조금 있으면 성경 보는 부분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되거든요.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어렵지 않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바벨론이 고대 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은 굉장히 유명한 한 사람만 기억하면 되는데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BC 18세기경에 있었던 최초의 성문법을 기록한 왕 이름이 함무라비인데 그 함무라비가 고대 바벨론의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찍 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새롭게 신바벨론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아수르가 강력하고 있을 때 이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는 틈을 타서 약 BC 612년경에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라를 만들어서 아수르 틈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나라가 연약하니까 처음에 이제 신바벨론으로 일어날 때 연약하니까 인근의 나라 중에 메대라고 하는 나라와 동맹을 해서 아수르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 이름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예요.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605년에는 이 아수르의 잔존 세력이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인근의 원군을 요청하는데 그때 대답한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굽하고 아수르의 남은 세력이 이제 바벨론하고 전투를 하려고 할 때 이 바벨론이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전투의 이름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했다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여기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605년부터는 바벨론이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를 제치고 고대 아시아 어떤 근동 지역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전까지는 이거 몰라도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애굽을 정복하자마자 그 다음 친 나라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 승리하고 나서는 쉬지도 않고 바로 이제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죠. 그때 이스라엘의 이름에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여호와 김 우리나라 김씨처럼 여호와 김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결국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김이라고 하는 나라 이 왕을 봉신으로 삼고 이제 이렇게 이 속국의 왕이라고 하는 거죠. 봉신으로 삼고 그때 많은 포로를 사로잡아서 가게 됩니다. 그때 사로잡아서 갔던 포로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BC 605년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시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에 이 왕으로 봉신 왕으로 있던 여호와 김이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화가 났죠. 다시 이제 전열을 거두어서 이제 이렇게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요때 여호와 김이 죽고 아들 여호와 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싸웠는데 상대가 안 되잖아요. 결국 그래서 여호와 긴도 이제 패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 두 번째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는 여호와 김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어떤 기술자들까지 싹 다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왕을 남겨놨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왕을 남겨놓고 또 갔는데 나중에 시드기야가 또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 쳐들어옵니다. 그게 BC 586년입니다. 586년 여기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거의 대다수의 유대인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명실상부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BC 586년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침공하면서 세 번의 침범으로 남유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 무렵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의 어떤 타임이 어떤 타임이냐면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혔습니다. 네, 그런 배경 가운데 잠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바벨론이 지금 그 고대 권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다른 여러 나라들도 치실 것이다 라고 먼저 예언한 것이 48장과 49장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5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함락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이 함락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로닥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상의 이름이에요. 이 무로닥의 별명이 뭐냐면 벨입니다. 벨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섬기고 있던 우상이요. 사실은 이 우상은 이미 아수르가 섬기고 있던 건데 말을 바꿨을 뿐입니다. 똑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알이라는 얘기죠. 바알의 원래 이름이 무로닥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도 무너지고 바벨론이 섬겼던 그 우상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렇게 외쳐라. 그러면서 3절에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북쪽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는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메대는 바벨론의 북쪽에 있었고 바사는 바벨론의 동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사가 메대를 충동질해서 결국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고, 나중에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우리 발음으로 얘기하면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메대라고 하는 나라도 나중에 정복하게 되면서 이제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가 막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니엘 2장의 신상의 그림 보면 금 같은 나라가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은 같은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 이후에 헬라, 그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 나라가 이제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북쪽에서 나와서 그 땅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사람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 바벨론이 망할 때 망하자마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거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하고는 이건 다른 성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에 이미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벨론을 치고 메대와 바사가 나라를 장악해도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인데 북쪽의 나라를 통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그때 망하면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요때 메대 바사의 왕 이름이 뭐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서, 장악하고 나서는 이제 나라를 다 잘 통치하기 위해서 각각 자기 민족을 돌아가게 하면서 그 민족을 융화스럽게 만드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48장, 49장, 50장, 51장 전체가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라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데 그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고, 이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전능하신 분 아니냐, 이렇게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하셨다 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모든 예언의 성취의 초점을 어디에 맞췄냐면 이스라엘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얘기하지 않았냐,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뭐라고 예언했냐면 바벨론에 포로된 이후에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70년입니다. 유다를 침공한 첫 번째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침공한 때가 BC 605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유다가 이렇게 완전히 장악했던 때가 BC 약 538년입니다. 그 기간이 약 70년이에요.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까지 거의 딱 70년 꽉 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게 됐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알아요? 바벨론이 얼마나 강하냐면 이미 봤듯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도무지 그 나라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말씀이 70년 후에 너희 돌아온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이죠.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조차 장악한 나라, 이스라엘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장악한 나라, 그 엄청난 바벨론, 성경에서도 금 같은 나라라고, 너무나 튼튼하고 대단한 그 나라 같은 그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일어나서 약 70년 안 되게 60몇 년 만에, 세운 지 60몇 년 만에 망합니다. 그 대단한 나라. 지금 같으면 그 엄청난 미국 같은 나라가 몇십 년 안에 망하는 것을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도무지 일어나는 정황상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건져내십니다. 요것을 예언을 쭉 합니다.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지를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자, 돌아오는 길을 하면서 상상해 보세요. 70년 포로 생활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울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울면서 돌아오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라고 서로서로 말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진실로 알게 될 것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냐 말이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망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포로됐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기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약속의 대상자로, 약속의 파트너로 세우신다는 것을 안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결국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대로 자기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동시에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는 파트너로, 약속의 대상으로 다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우리가 야,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신다고 한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그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고 한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실패하지 말고 그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약속과 굳게 붙잡자. 그 약속을 굳게 붙잡자. 약속을 굳게 붙잡으면서 여호와와 연합하자라고 서로 얘기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약 500몇십 년 후에 드디어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실체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게 됩니다. 이 예언했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백성이 얼마나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 있고 사단의 자녀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 행위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율법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놓칩니다. 계속 놓치는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계속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전적으로 우리를 건지고자 하는 그 약속인데 그 약속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해합니다. 70년 동안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다 보니까 이해합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철없는 아이들이 뭐 이렇게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 때도 그런 일을 한다면서요. 가출을 하잖아요. 중학교 때 가출하고 고등학교 가출할 때는 뭐 이렇게 다반사 있는 일인데 심지어는 초등학생도 가출하고 조금 트인 애들은 유치원 때도 가출을 한다고 합니다. 여튼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가출을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요. 근데 가보면 알겠죠. 부모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삼시세끼 이렇게 편안하게 밥 먹고 살고 잠자리가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부모 품을 떠나보면 그제야 압니다. 그러니까 실컷 두들겨 맞고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예. 그때야 어머님께서, 부모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큰 수고를 했는지 절절하게, 뼈저리게 이제 깨닫게 됩니다. 부모를 일찍 여인 분들, 이제 부모 때문에 불평하시는 이 사람들 보면 한심하죠.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대상이 없는데 이런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걸 잃어본 자들은, 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포로가 되기 이전에도 그 마지막 멸망하기 전에 상태가 극도로 안 좋은 상태거든요. 실컷 지금 두들겨 맞고, 예, 포로 상태이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아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힘이 강성해져서 해방받은 게 아닙니다. 기막힌 전략을 썼기 때문에 해방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메대 바사와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한 겁니다. 고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울면서 돌아오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그 파턴으로 다시 한번 서게 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가 무슨 존재인데, 무익한 존재가 어떻게 창조주이신 그분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쉽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우리와 약속을 하시는, 약속을 주시는 그 대상으로, 파트너로 우리를 인정하셨구나.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한 겁니다. 회복해서 좋지, 돌아가서 좋지, 즐겁지, 기쁘지, 이제 돌아가면 땅도 사고, 돌아가면 집도 짓고, 돌아가면 행복하게 살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냐. 전부 다 잊을 수 없는 여호와의 은약으로, 그 영원한 은약으로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을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유를 정확하게 본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망했냐. 여호와의 은약,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아주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게 업신여겼고 그것을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70년 만에 건지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이렇게 건지셨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냐? 뭐 해야 되겠냐? 우리가 가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되겠냐? 돈 열심히 벌어야 되겠냐? 아니면 나라를 강성하게 해야 되겠냐? 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이제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거 해야 되지 않겠냐? 영원한 은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은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여호와와 연합해야 되지 않겠냐. 서로 그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과연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70년 동안 두들겨 맞아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은 심각한 아픔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뭔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것은 깨달아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산다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것과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리라고 한 것으로,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원한 은약입니다. 이 영원한 은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연합하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의미가 조금 더 새롭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닐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라와라고 하는 단어의 이 수동태 완료형입니다. 라와라고 한다. 그러니까 라와라고 한다는 건 뭔지를 알면은 이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잖아. 라와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어디 쓰이냐면은 아주 친밀한 관계 아니면 서로 동반하여 행동하는 것, 요럴 때 라와를 쓰고, 요게 조금 더 확장되어서 부부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로 하나 되는 거라고 얘기할 때 라와라고 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쟁을 해서 군사적인 동맹을 맺을 때 라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레위인이 성막의 어떤 일을 수종들면서 제사장 아론을 수종될 때 라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연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쓰여지는 것이 이렇다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레위인이 수종될 때도 동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같이 가는 의미도 있지만 연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요 주종 간의 관계 수종된 요 때도 라와라고 하는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이것을 라와라고 쓰기도 하고 전쟁 위에서 동맹하는 지금 군사적으로 우리가 서로 같이 살고 같이 죽자라고 동맹할 때 그때도 라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길을 같이 행할 때 같은 것을 보고 같이 길을 갈 때 그때도 라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와 이렇게 연합하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듯이 여호와와 그렇게 하나가 되고 같이 죽고 같이 살자. 그게 군사적인 동맹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와 같이 죽고 같이 살아. 같이 살아라. 그게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레위인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면서 제사장을 수종드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수종드는 이렇게 하면서 연합하다, 연합하라 라고 하는 또 같은 곳을 보면서 같이 주와 함께 길을 걷는 동행하는 이것도 연합하다, 라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연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사실적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여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과 진실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져야 되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더 이상 감흥이 되지 않거나 감동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구원 받았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번 은혜 받았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정말로 깨달아진다고 하면 그 죽으심은 사실상은 계속 나에게서 커져야 증상입니다.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말은 별로 감동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양심적이지 못하거나 그것이 사실화되지 못한 것의 결과입니다. 주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가 정말로 맞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살았다고 정말로 믿어진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하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럼 빨리 돌이켜보셔야 돼요. 올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밀하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죽는 것이 우선입니다. 먼저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죽어도 괜찮다라고 깨달으신 만큼 그분이 믿으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믿으실 때 그래서 그분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이것을 가지고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으실 때에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날마다 나에게서 커지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더 겸손하게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 뭐 교회를 내가 몇 개 세웠고 헌금을 내가 많이 했고 당사복 역사에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고 압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냐 말이야. 지금 그분과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은혜가 떨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참된 구원을 못 받았을 확률이 더 훨씬 높습니다. 약간은 조금 아픈 얘기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로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한테도 편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잘 정리된 메시지를 이해하며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거나 영접 기도한 것을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거나 내가 기도했는데 나에게 몇 가지 응답받은 걸 구원받은 걸로 착각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막상 영원한 천국에 못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저한테도 큰 문제가 있고 큰 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함으로 마음에 부담되고 또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짜증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된다면 그것이 올바르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말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렇게 여호와와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와 연합된다는 얘기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내가 그를 위해서 죽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는 일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이 정말로 맞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배경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항상 나와 그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놀랍습니다.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항상 우리 인생은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한 이 시간에도 저는 저의 자녀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막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둘째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저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카톡을 열어봤습니다. 근데 카톡에 뭐가 들어가 있냐? 광고가 들어가 있어요. 저한테 광고 보내면 걔가 뭐 웹툰을 더 볼 수 있다나요? 뭐 이래가지고 광고 뭐 있잖아 이거. 아빠 사랑 이것도 아니고 그냥 광고. 광고를 보냈어요. 제가 보는데 어이없기도 하고 또 뭐 그 모습도 이쁘기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자녀에게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사실은 모든 관심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내 모든 죄가 끝이 났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고 내가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왔다고 믿어진다고 하면 그 연결은 그 하나님과 연결은 끊임없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런 류의 연결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끊임없이 그분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생각만 해도 감사하죠.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의 십자가가 우리 몸에 있다고 하면 그의 부활 동안 우리에게 역사할 것이다.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이 연합은 절대 끊어질 수 없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끊어질 수 없음.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 영원한 언약이 뭔지에 대한 설명과 여호와와 연합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은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성취되었고 정말 이 자리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그 예언은 우리 안에 성취된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와 연합을 하는 겁니다.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가 한몸 되는 것처럼 하나 되는 것이고 레위인이 제사장을 섬기는 것처럼 그분을 수종하는 것이고 수종되는 것이고 군사적인 동맹처럼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그런 류의 연합이고 변질될 수 없는 것이고 변화되지 않고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강력한 연합입니다. 성경에는 삼겹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최근에 번역이 바뀌었어요. 세겹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겹살하고 표현이 비슷했는지 그걸 바꿨어요, 번역을. 뭐 삼겹이든지 세겹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 연합의 성격은 끊을 수 없는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잊을 수 없는 여호와의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정말 너희가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를 만났고 여호와와 연합되냐 그러면 그 사실 그대로 그런 삶을 진실로 살아라는 거죠. 그와 연합되어 있다는 이것에 기초해서 모든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매 순간 내가 주와 연결되어 있구나. 그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얼마나 힘이 나냔 말이요.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립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불안해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도무지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병이 생긴 그게 우울증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와 내가 연합되어져서 그 여호와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께서 나를 끊임없이 주목하시고 나를 아시고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사실이라고 하면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병에 시달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그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 주님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 주님을 높이고 싶어서 마음이 안 달랜 그 가슴에 불이 타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사로잡힐 것인데 주와 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니까 연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된 자의 삶을 모르고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엄청난 복음을 손에 쥐고도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직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딴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여호와와 이런 연합할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영원한 은약으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진실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안 믿겨집니다 라고 하는 말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그 상태를 유지하지 말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 상태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 그 상태에 있으면서 빨리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생명 걸고 올인해야지. 왜 그 상태에 계속 있으면서 만난지 안 만난지 모르겠다면서 확신이 없다면서 안 믿겨진다면서. 안 믿겨진단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 상태에 있으면서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진실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가득 넘쳐서 벌떡벌떡 뛰는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눈물로 나가야 되죠. 그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여호와와 연합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삶을 기꺼이 계속 살아야 돼요. 뒤로 물러서지 말고 내가 주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야. 내가 주와 연합이 되어 있단 말이야. 주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 주의 사심이 나의 사심이야. 주의 십자가와 주의 부활이 내 것이라. 나 때문에 그러셨어. 나 때문에 그러셨고 그것이 내 것이다라고 믿으신다면 정말 그런 중심으로 밥 먹고 살고 돈을 벌고 뭘 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정말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고 믿고 싶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수많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레미야 50장으로 비교해서 본다면 죄송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8개 나라, 9개 나라 사라지고 부흥되고 없어지는 것은 별로 안중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여덟 개 나라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하고 엄청난 역사적인 일입니다. 70년 후에 돌아오고 어마어마한 대역사입니다. 이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이렇게 수많은 나라가 그대로 예언한 대로 성취된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확률입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그 나라가 일어났다가 부흥됐다가 뭐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라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 엄청난 일을 하는데 그게 별로 안중이 없습니다. 진실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약속에 있습니다. 그 약속의 대상인 이스라엘에게 온종일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 초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와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연합된 삶을 정말 당신이 원하시고 누리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깊이를 잘 모르겠어요. 깊이를 잘 모르겠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약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특별히 우리 막내 계속 제가 끊임없이 뽀뽀를 요구합니다. 계속 뽀뽀를 요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뽀뽀 몇 번 해줄 거야. 처음엔 10번 하다가 요즘 3번으로 줄었습니다. 잘 안 해줘요. 틈만 나면 뽀뽀를 하는데 뽀뽀를 하면 반드시 얘는 입술을 닦아버립니다. 아, 얼마나 실망스럽고 마음이 아픈지. 요즘에는 액을 구글해야 겨우 한번 해줍니다. 시크예요. 누굴 닮았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자기는 우리 막내는 저한테 뽀뽀해준 걸 마치 선물 주는 양 이따 받으라 이런 심정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한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녀와 함께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걸 심어 놓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도구인 것 같습니다. 김만성 목사님, 유원이한테 최근에 뽀뽀 받아본 적이 없죠? 예,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받기 힘들 거예요, 요즘에. 끊임없이 우린 요구하잖아. 부모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녀와 끊임없이 함께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와 연합할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연합하고자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극적인 애로 그렇게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 놓고 요 틀 속에 다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몰라서 이 안에서도 놓치고 있다. 주님과 정말 생명 대 생명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주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몰라. 그 가슴 뛰는 그 어마어마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복받는데 주님을 이용하고 싶고 내 일이 잘 풀리는데 주님을 이용하고 싶은 그런 수준 낮은 단계로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셨고 하나 되는 길을 여셨습니다. 온전히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와 온전히 연합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도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더욱더 우리를 더 이상으로 사랑하시고 정말 그렇게 하나 되어서 화목하게 늘 감격만 있는 그런 삶을 그분과 우리가 같이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성경책 속에 있는 그런 막연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면 동시에 모든 전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70년이라고 하는 큰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이걸 알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와 연합하게 되기를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70년이라고 하는 또 그 이전부터의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면서 이거 깨닫기를 원했다고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고 연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게 있는 말씀이며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통쾌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와 연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연합하듯이 군사적인 동맹이 그렇게 연합하듯이 레위인이 그렇게 연합해서 제사장을 섬겼듯이 같은 곳을 보면서 같이 걸어가는 그런 동반자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참된 화목, 연합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미 사실상으로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참되게 그분과 함께 연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시고 하나님을 자주 누리시고 자주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렇게 섬기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더욱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통영교회와 통영교회가 섬기는 또 가나에 이런 큰 은혜를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한 가지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잊을 수 없는 언약,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그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화목하는 그런 삶을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머릿속에 책 속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살아 움직이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즐겨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연합되고 화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의미라도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통영교회와 위에서 기도하는 가나 위에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